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에 주님의 정의가 가득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은 열방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40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해서 지금 새벽 예배 때 쭉 보고 왔었거든요. 이제 오늘 42장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신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에 공의, 즉 의로움을, 정의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죠? 힘입니다. 힘. 주먹으로도 상징되고 칼과 총으로도 상징되는 힘이죠. 우리가 공권력 하면 생각나는 게 경찰들이 막 하나를 도열해가지고 총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이렇게 어떤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생각해 낼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은요, 폭력과 억압으로 사실 사람들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런 폭력과 또 압박으로, 억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다스리심의 특징이 뭔지 한번 2절부터 우리 2,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2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우리 이렇게 군대 가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첫날부터 들어가면 조교가요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정신 안 차려 말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큰 소리 외치면서 호되게 사람을 아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 막 갑질 하는데 보면 뭐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한테 막 호되게 소리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경비하신 보시는 분한테 막 소리치고 호통치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2절 다시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세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세요. 주님이 얼마나 온유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상처받은 갈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갈대밭 혹시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갈대를 보면, 이렇게 갈대 팍 있는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갈대가 사실 연약해요. 손으로 탁 하면 탁 꺾인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 그런 꺾여버린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연약한 사람들 잘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사람 있으면 자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외롭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TV를 보십시오. 정치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 뭐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 없거든요. 다 막 명품 옷 입고 힘 있고 건장한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 주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실 예수님은 그 통치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호통치지 않으시고 큰 소리가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상처 입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 여러분, 이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부는 날에 이 양초에다가 불을 세우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꺼질랑 말랑 하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근데 주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도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구원자, 이러한 구세주, 참으로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너무나도 좋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신이 있구나. 야, 이렇게 참 좋은 구세주가 있구나, 구원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여기 이사야에서 섬들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사모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앙망하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언의 성취에 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5절로 넘어가면 5절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5절 한번 눈으로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먼저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신 분.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하늘을 창조해서 두루마리 펼치듯이 하늘을 쫙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열매, 나무, 풀, 꽃, 이거 다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리고 땅 위에 백성들,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 생명을 주셨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영혼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5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5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런 성경 읽을 때 도대체 너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너는 누군가, 이 너가 지금 문맥으로 보면 누구예요? 1절부터 계속 봤던 공의를 세상에 세울 자,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손을 잡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텐데 너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백성과 나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중재자로 너를 세울 것이고 이방을 밝히는 빛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죠, 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7절 말씀, 너희가 가서 본 거를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서 너희가 본 것을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입는 이 모습들, 병든 자들이 또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던 거죠.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준 자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얻으시려고. 앞서 5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신 주님,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생산하도록 만드시는 주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영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에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수천만 명, 아니 수억 명이 있어요. 수십억이라고 해도 그 수가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침에 뭐 그 거실에다가 불상이나 혹은 뭐 다른 그 우상을 펼쳐놓고 분향하면서 혹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주님께 바쳐야 할 영광이고 예배고 제사인데,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예배를 우상들이 다 지금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받아야 마땅할 그 영광과 찬송을 내가 우상에게 주는 것을 내가 과시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과의 언약의 중재자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언약의 지금 성취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지금 성취된 거죠.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말하는 소경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정의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텐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계신 주인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이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소경을,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경이 그들을 다시 인도해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지름길로 인도해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광명이 되게 하며 떠오르는 해와 같이 찬란한 빛이 그들 앞에 비치게 하며, 굽은 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곧은 길로 만들어줄 것인데, 16절 말씀이 제일 은혜, 이 하반절 이 말씀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저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정도 되시면 이스라엘 민족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 2.0, 또 다른 아브라함 세우셔서 새로운 민족 시작하시면 돼요. 또 다른 모세 세워가지고 하나님 또 다른 민족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한번 딱 택하시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벌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주님이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아,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제 가슴을 이렇게 쿵쾅쿵쾅 뛰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제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본문 보시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지나온 길 돌아보니까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제 인생이 정말 그러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날 안 버리시나? 내가 뭐 잘났나? 내가 주님 앞에 뭐 마음에 드는 걸 했나? 아니죠. 은혜죠,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없고요, 떠나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매를 드신 거죠.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야 정말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거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목적을 주님이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정말 이 감각이 없는지, 눈이 있어도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이걸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심정을 좀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너희 좀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너희 좀 밝히 봐라. 하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버렸다라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빨리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너희 나한테 돌아와라. 너희 어찌 그렇게 귀머거리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듣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는데도 왜 못 보니? 이 귀머거리들아, 이 소경들아,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나 하다가 순간 갑자기 제가 띵 한 게 있어요. 아, 이게 나구나. 아, 이게 또 나였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하나님 말씀 자주 듣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평생도록 교회에서 자라가면서 듣는 설교가요 몇 편이나 될까요? 수만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수천 편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작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답답함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 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고 관심 없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고 이게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기쁨과 존귀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자, 22절 말씀,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존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 도자,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존귀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주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마치 도적 맞은 인생처럼, 멸망한 인생처럼,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없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 인생 이 꼬라지야, 이거 봐 이거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신다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세상 제약을 다 즐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셔서 그들이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지금 동서남북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몸이 타나, 지금 몸에 불이 붙었어요. 손발이 불이 타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죄악을 지며 살아가면서 자기들 인생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나? 하나님은 큰 능력이 없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나? 이러고 있으니 지금 집이 불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같고, 온몸에 불이 지금 나고 있는데, 몸이 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요, 아이고 이스라엘 이 불쌍한 사람들아,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요. 저는 어제 성경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소경이었네요. 제가 영적인 귀머거리였네요. 정말 이 목사가 돼서 저처럼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치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기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우리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